경제 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보편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 보편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해오던 일을 중단한다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에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들 또 교계에 있는 모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있어요. 선교의 방법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의 방식 또 방법들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지혜로움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지역 또 정말 위험한 지역은 가지 말고 안전한 곳, 평안한 곳만 가서 선교해야 된다.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그런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결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굳이 뭐 100여 년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한 50여 년 전까지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년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바로 전한 5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찾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힘있게 일어섬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볼때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헌신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사랑 1분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떠셨습니까? 까먹고 지나간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꾸준히 기억하여서 매일같이 1분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30분, 1시간 만약에 기도하라고 했다면 매일 30분씩,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다면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1분입니다. 1분. 매일 1분씩 우리가 카드를 붙들고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나의 교회, 양정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8월까지 우리가 교회 사랑 1분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왜이 일들을 진행할까요? 우리 교회의 헌신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교회 사랑 1분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헌신하거든요. 사랑해야 헌신해요.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를 사랑해야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일으켜 보고자 하는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교회 사랑 1분 기도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또 다시 또 주어지는데 열심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초대교회가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이는 숫자, 교회의 사이즈, 또 성도들의 지식적 수준, 또 물질의 부요함, 뭐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한 절대적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생애를 걸었지요. 전생애를 걸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의 개종자 외에는 전도의 열매가 대단히 미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서는 제자들이 막 늘어갔어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세례받는 이가 더 많아졌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 서쪽으로 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해변에 위치해 있고 대단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장사하고 하는 일들에 모든 시간과 또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음란과 술취함에 빠져서 전전하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대단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보면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 여사제지 실제적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매춘 행위를 하던 여인들이 1,000명이나 이 신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며 또 세례받는 수가 더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뭐가 달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헌신된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된 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음란한 도시, 이 방탕한 도시가 구원받는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요. 예를 들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란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갖고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생활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되어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필요하면 복음을 위하여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고 거주할 장소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의 집을 내어주던 그러한 가정이에요. 또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뉴스만 켜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독극물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잔인한 일들 많아요. 폭력과 폭행의 일들 많아요. 한국 사회에도 음란과 타락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또 법도 마찬가지죠. 무질서와 모든 것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헌신된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 그렇게 거룩한 꿈을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헌신된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가 누구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가장 큰 헌신은 뭐냐면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변하지 않는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그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잠자고 있었던 헌신의 마음들을 다시 일깨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지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화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부부도 언제나 생각이 같고 신앙이 같고 목표가 같았던 부부였습니다. 로마에서도 하나였고 고린도에서도 하나였고 에베소에서도 하나였어요. 심지어 그가 하던 일도 가정에서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부부 생활의 비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진정한 삶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삶의 목표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삶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극이지요. 서로의 생각과 관심이 달라서 같이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나란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 그런 모습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 신앙 좋다고 남편 신앙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 신앙 좋다고 아내가 신앙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은 남편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자꾸 협조를 안 하고 또 아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남편들이 협조를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부부가 나란히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니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니 그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는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한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부부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늘 아파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사랑하는 권사님도 사랑하는 집도 성도님도 정말 나란히 함께 부부가 나란히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래요. 지금의 흑해 지역이지요. 예. 그 본도 출신인데요. 이 브리스길라의 출신은 로마의 명문 가문입니다. 출신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배신을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유대 남자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킬 사상이 좀 불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던 유대 남자들은 다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켰어요. 다 나가도록 했어요. 대신에 여자들은 남도록 했어요.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특권을 주고 어떤 특혜를 주면서 유혹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중에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방을 시키고 아내만 남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그 여자들을 종으로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서 그런 정책들을 펼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지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그런 유혹을 그런 특혜를 뿌리치고 추방당하는 남편을 따라서 고생을 각오하고 낯선 도시인 이 고린도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대단히 헌신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늘 남편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누굴 만났으면 말이지. 내가 이렇게는 안 사는데.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누구누구 만났으면 내가 지금은 똥똥거리고 살 텐데. 그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난 얘기인데. 그죠? 예,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 아굴라도 역시 이 아내에게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한 이름의 이름이 여섯 번 나오게 돼요. 여섯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장에 세 번이 나오는데 2절과 18절과 25절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총 6번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4번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뭘 특이합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요.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이곳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의 이름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의 여자들의 이름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번씩이나 여섯 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네 번씩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브리스길라는 신앙과 충성과 봉사에 있어서 남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굴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아, 그 사람 잘할지.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충성도 잘하고 얼마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예요. 봉사활동, 전도활동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폭넓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남편 아굴라가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이요. 어떤 특혜도 거절하고 어떤 대우도 거절하고 오로지 남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그 남편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하고자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구역장하고 뭐 교회 이곳저곳 또 하던 분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그냥 구역장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러지 말자.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 바로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대단히 복입니다. 물론 이 부부는 이미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뭐죠? 천막 만드는 일이요. 같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같은 직업,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 되면요. 훨씬 대화가 편하죠. 훨씬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죠. 더 빨리 되죠. 더 좋은 관계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쉽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데 3절 중간에 말씀해 보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했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하거든요. 함께 살거든요. 함께 살면서 말씀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헌신하는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에 편치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해서 쟁론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도 미비했어요. 전도의 열매가 너무도 약했어요. 나름대로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신감도 사라져서 이제는 위축될 만큼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아주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패배감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위축된 상태에 고린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들어올 때 대단히 중대한 결정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상태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경험해보니까 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말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중대한 결정을 하지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결심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결심한 후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타이밍도 중요해요.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복음에 불타올랐던 바울의 심정이 이들 부부에게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이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간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부부에게 그대로 옮겨간 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전의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서 헌신하게 되고 새벽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벽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불평하는 사람 만나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서 원망하게 돼요. 누굴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영적 거룩한 전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행복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괜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만나면 말씀을 더 사모할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만나면 더 봉사할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아볼로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였고 언변도 뛰어난 자이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전하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또 있었던 사람이지요. 평신도였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연찮게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메시지를 들을수록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더라 가르치더라 돼 있어요. 윤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아볼로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거렸던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중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기반, 복음의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하는 것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이 아볼로를 무시한다든가 또 이 아볼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망신을 또 당하게 한다든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돼 있어요. 데려다가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만났던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이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늘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원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또 이들이 아볼로가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도 너무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을 만큼 믿음에 그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성경 공부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는 확실한 동역자로 헌신합니다.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교회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졌고 영적 지도자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했고 그들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 부부도 역시 동역자로서 영적 지도자를 잘 섬겨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해야 된다는 기본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자.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돕자라고 하는 기본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짐을 같이 져주고 매를 함께 맞아주는 것, 그것이 되어 있어요. 동역자라는 의미가 원어적 헬라어의 의미는, 짐을 함께 져주고 매를 함께 맞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양정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이 해오던 사업터를 다 버리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 이사합니다. 이런 결단을 보면 영적 지도자에게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때에 그때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한 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아마 바울은 이 부분을 쓰면서 그 부부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울먹였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동해서, 감사해서. 이들의 헌신이 어려울 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소중한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엊그제 장시영 목사님이 제게 인터폰을 했어요.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인즉 우리 백우윤 성도님 여동생인 해운대 신일교회 배현숙 집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는데 그동안 교회가 사랑으로 우리 백우윤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에게 무언가 좀 보답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우리 백우윤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봤거든요. 같이 기도해 왔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같이 신방하면서 위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잘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뵐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마음을 기억해서 무언가 교회를 향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나누어드린 떡이 그 감동의 떡입니다. 그 감동의 떡 웃으며 드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울며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우윤 성도님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 가정이 다시 힘있게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몸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확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교역자에게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할 순 없지만 잘할 순 없지만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사역 해야만 되는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언제든 찾아오세요. 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그것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서로에게 헌신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헌신하여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모범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된 신앙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여 그 발자취를 따라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우리도 제2의 아볼로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배웠사오니 주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동역자가 되어 건강한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헌신된 마음을 일으켜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Yeah.
일상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거룩한 비전을 위해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린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게다가 생각을 초월한 복까지도 따라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룩한 일에 헌신함으로 행복하게 살고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고 오래도록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더욱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필요를 알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출발하여 단기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할 우리 박시영의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